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한 주를 깨우는 또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33절, 35절, 38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슬픔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사람들 힐링 사역,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이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언제나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정말 가슴이 여며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울면 정서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마음이 심란할 때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한참 보면서 울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새는 남자도 이렇게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많이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애통은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것으로서 그 순간이 지나면은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하면서 울어버린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면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어떤 분들이 제가 교수가 돼야 하는가, 목회자가 돼야 하는가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기준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그 스탠다드 중에 하나가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목회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학구적인 마인드가 더 뛰어난 사람은 그냥 교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도 많이 치르게 되고 결혼식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희노애락과 함께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목회자의 기본 자질은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지고 애통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장님이 순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아이의 아픔과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 죽음의 뒤에 있는 이 암흑의 권세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겼다는 헬라어 단어는 격한 분노와 슬픔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죽음의 존재, 이 죽음의 세력으로 인간들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될 그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제 일으키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첫째는 이 돌을 치웠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무덤을 막는 돌은요. 한 장정 10명이 유대의 무덤은 크거든요. 입구가. 적어도 저 비상구 저 입구 정도는 됩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에요. 장정 10명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돌인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어요. 현재 죽은 지가 사흘이 넘어서 나흘째 가깝기 때문에 썩어 있는 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다시 살아나기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명하셨다. 돌을 치워야 나사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나사로는 지금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어둠 안에 있어요. 이 빛과 어둠 사이를 가르고 있는 장애물, 생명과 죽음 사이를 가르고 있는 장애물은 바로 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돌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낸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인데 이 돌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부수고 치워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 못할 정도로 나의 관심과 마음과 능력을 앗아가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 친구가 우상입니다. 이 돌을 치워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과 독성과 아집에 이 돌이 부서지고 치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돌은 우리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가야 하는데 그걸 내가 걸림돌이 돼서 막고 있는 거야. 나의 그 못난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험받고 주님에게 나가는 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장애물은 아닙니까? 그럼 내 자신이 치워져야죠. 돌을 치워야 돼요. 저는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리더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지 않으면 그가 이끌고 있는 그 조직에 부흥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순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장이 날마다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순원들을 들어 살릴 것이지만 순장이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실력이 없고 가슴 속에 독이 많고 이런 순장이 계속 순예배를 인도하면은 그는 예수의 생기가 순원들을 살리는 데 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교육관으로 꽉 뭉쳐 있고 자기 고집과 독선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는 빨리 비켜야 돼요. 돌을 치워라. 여러분이 비켜야 된다면 빨리 비키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뿐이 축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비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선생 되기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 지나면 난 안수집사 돼야 되는데 나 장로 돼야 되는데 라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이 장로님이 돼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안수집사가 돼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순장팀장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만한 실력밖에 없는데 영성밖에 없는데 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항상 그걸 도전합니다. 왜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하나? 신학교 3년 나왔다고 해서 교회 녹을 받는다고 해서 진짜 목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인 실력과 인격으로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교구나 그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하지 않으면 비켜야죠, 목사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도 목사지만 제일 하기 어려운 것도 목사다. 주님,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로 해서 그 자리를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치워줘야 될 돌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내가 내 독선으로 그걸 막고 있는 부모는 아니었던가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리더세요? 저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의 생기가 여러분 통해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요.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보면요.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뭐 되고 나서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타이밍이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적 타이밍은 되고 나서 감사하면 감사가 아니라 과학이죠. 이미 이루어진 거 그렇게 됐다고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그냥 현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 치워지고 나사로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죽은 것이 뭔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언어가 그 전에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한참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나서 진짜 그 언어가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치우고 주님 이름 앞에 순종하면 부활의 능력이 살리는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에 죽어있는 나사로 같은 어떤 것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호명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기망정이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 동네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 다 나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될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죠. 우리의 시대가 마치 초상난 나사로 집과 같습니다. 사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악취가 풍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센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리스천 직장인이 불신자들로 가득 찬 새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내가 축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태와 무기력과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시고 여러분 주위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통과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